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합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가 어제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토는 이날 오전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된 후에 오후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와이즈 어니스토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 선박은 현재 미국 정부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토가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령 사모아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서 와이즈 어니스토의 정박지로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주도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에 선박이 이동할 예정이라면서 선박의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ABC는 와이즈 어니스토가 경매를 통해 매각돼서 테러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쓰이거나 해군 등의 훈련에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주에 걸쳐 이날 사모아에 도착한 와이즈 어니스토는 북한이 보유한 화물선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13일 러시아에 도착해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들과 미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14일 흑해 연안 휴양 도시인 소치로 이동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동이 양측 간의 10개월 만에 고위급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이란 핵 문제, 베네수엘라 사태, 시리아 내전, 또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핵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무장 테러 집단에 억류됐다 구출된 인질들이 어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는 9일 밤에서 10일 새벽 구출 작전을 벌여서 프랑스인 남성 2명과 미국 여성, 한국 여성 등 모두 4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대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여성은 11일 오후 프랑스 정부 전용기 편으로 파리 근교 군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이브 루드리앙 외무장관 등은 활주로에서 이들을 직접 맞았습니다. 28일간 인질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60대 미국 여성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질들의 성공적인 구출에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이 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40대 한국인 여성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귀국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인 인도 총선 6차 일정이 12일 7개 주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6차 투표는 수도 뉴델리를 포함해서 웨스트벵골, 하리아나주 등 7개 선거구에서 진행됐으며 유권자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경찰 병력 6만 명을 배치해서 치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에는 특히 인도 국내외에서 치안이 우려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막을 올린 인도 총선은 19일까지 한 달 넘게 전국에 걸쳐서 7차례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 국민당이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과 야권연합인 통일진보연합이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는 6,2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간선거는 상원의원의 절반인 12명과 300명가량인 하원의원 전원, 18,000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현지 여론조사 결과 상원 후보들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는 11명이 우승권에 들어갔으며 야권 후보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박형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이 4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최원기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그 미북 교착 국면이 그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4일과 9일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두 차례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네네. 한국 시간으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한 2시간가량 강원도 원산 근처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그리고 방사포를 한 20발가량 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신형 전술 무기는 약 70에서 24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차로 북한은 그 닷새 만인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한국 국방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9일 오후 4시 29분 또 4시 49분께 평안북도 구성에서 그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으로 그 두 발 발사했습니다. 아, 이 미사일은 각각 그 420km 그리고 27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지금 쏜 것이 그 지난 2017년 11월 말인데요.
네.
당시에 그 화성 15형 그 탄도 미사일 발사라고 아,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거고요.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또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 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는 그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고요.
네.
또 남북 군사합의도 아 그 적대 행위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이 5월 4일 발사한 미사일은 1년 5개월 만에 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도 안 된 5일 만에 지난 9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박형주 기자,
예.
북한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먼저 북한이 뭐 발표한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일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일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 운영 능력,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테스트했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요.
네네.
뭐 이 얘기를 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북한도 일단 자신들의 어떤 그 군사력
네.
그리고 무기 체계를 시험하고 또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시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이
네네.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성격이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전문가들은 크게 뭐 두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미북 협상이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계속 교착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바라지 않는 빅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방사포나 뭐 미사일을 보면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본이나 뭐 미국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이제 남쪽으로 향한다면 한국 측에는 이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북한은 계속 한국 정부에게 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네.
민족끼리 원칙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그런 그 압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을 보면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네.
부분입니다. 물론 그 미한훈련이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북한 외무성은 뭐 어느 나라나 국가 방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일부 나라들이 다른 주권 국가를 겨냥해 진행하는 전쟁 연습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대 시위격 그런 성격도 있다. 이런 분석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자 하는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원기 기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네. 측면도 있고요. 또 불만의 표시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하나 이제 좀 그 곁들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평양의 수뇌부가 좀 초조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넓은 그 맥락에서 보면요. 그 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금 그 한반도 사태가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당초 그 김 위원장은 그 영변 액시설을 주고 대북 제재를 해제받고 또 뭐 이런 그 경제난 이런 것을 해결할라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것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그야말로 이제 크게 좀 지원을 하면은 이것을 좀 등에 업고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볼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지난번에 그 푸틴 대통령도 만나게 했는데요. 지금 중국 러시아도 그 북한을 그렇게 크게 도울 그럴 그 형편이 못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자기코가 석자인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2016년부터 지금 고강도 그 제재로 인해서 수출이 한 90%가 줄고 거기다가 에너지난 또 외환안 이런 것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원하는 대로 무슨 그 단계적 비핵화 이런 것으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초조감을 느끼고
네.
또 제재는 강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그야말로 불만의 표시 이런 초조감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4일과 9일 두 번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먼저 4일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당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 같다고 밝혔다가 40분 만에 발사체라고 수정을 했는데요. 최원기 기자, 이 단거리 미사일에서 발사체 왜 바뀌었을까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그 신형 전술 무기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전에 그 예고된 게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분석하는 초반에는 이게 단거리 미사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른 측면이 좀 발견됐기 때문에 좀 발사체라고 수용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것이 그야말로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갖는 그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한국 국방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초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북한의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박형주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트위터가 올라온 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뒤에 한 13시간여 만에 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내게 한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 아주 흥미로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가능하지만 김정은은 북한의 위대한 경제 잠재력을 완전히 깨닫고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끝낼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합의는 있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 5개월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전반적으로 조금 차분합니다. 그렇게 네. 강경하게 대응했다라는 느낌은 안 받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
네, 맞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그 볼튼 보좌관한테 이 보고를 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화를 냈다.
네.
하지만 그 참모들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자라는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그 일부 보도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살펴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최 기자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폼페오 장관도 그 북한의 그 1차 그러니까 4일 그 무력 시위 때 이제 그 미국 그 CBS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 여기서 이것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 비교적 네. 단거리였다. 이런 점을 그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제 발사하게 되면 이제 사태가 커지기 때문에요.
네네.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서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폭순수하고도 인터뷰했는데요. 이것이 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면 큰데 이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발사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약속을 깬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도 미사일이면 사태가 커지는데 이번 이 두 번의 미사일 발사, 이 남북한 군사 합의나 뭐 유엔 안보리 결의 그쪽의 위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기자께서 얘기하시죠.
네.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 이 부분을 보면요. 앞서 네. 뭐 최 기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실험 뭐 테스트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일 발사한 그 발사체를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위반 여부가 나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방사포는 분명하고요.
네.
신형 전술 무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지금 뭐 미한 당국이 정확히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네.
며칠 전에 셰너인 국방장관이 그 국방장관 대행이 청문회에 나와서
네.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안보리 결의 위반이 가려질
네.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한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한국 정부 설명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그 합의를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장소가 강원도 원산 북쪽에 있는 호도반도 일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보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또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돼 있다.
네.
이게 이제 합의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곳 호도반도는 이 안에 포함된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
네.
엄밀히 말하면 위반은 아닌데 다만 이제 청와대의 설명은 군사적 긴장 완화나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어긋난다.
네.
네,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좀 애매한 그런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5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5월 9일 있었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발사된 미사일은 4일 발사된 미사일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두 번째 단거리 미사일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말하고도 있습니다. 최 기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뭐 박형주 기자가 그 방금 언급한 그 내용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미사일을 쐈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9일 날 쏜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 확실하면은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사일을 쐈다. 그냥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좀 얘기가 틀리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또 핵과 관련된 규정을 그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도 미사일은 확실히 그 쏘지 마라
네네.
금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걸 했기 때문에 거기 또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마라
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면은
네.
규정이 위반이 되고요.
네.
만일 단거리 미사일임 경우에는 위반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가 신형 무기 체계 가능성이 있어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만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박형주
네.
기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스칸데르 미사일 저는 사실 이번 보도 나오면서 처음
네네.
예, 들었는데
네네.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대지라고 하면 이 땅에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발사해서
네.
이 땅에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대공이라고 하면 공중에 있는 표적을 맞추는 건데 근데 이제 북한 그 9.19에 쏜 미사일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가 500km 정도고 이제 위로 날아가는 고도는 한 50km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이 8일 쏜 미사일 그 두발을 보면 이때 고도 50km 정도고 그 날아간 비행 거리는 420, 또 하나는 270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외형상으로 비행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이게 이제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기능이나 어떤 성능까지도 똑같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5월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은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때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가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협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 그 의미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기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도 그 박형주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언급 이제 두 번이 있었는데요.
네.
4일 날 그 첫 번째 그 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
그리고 딜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하고 이제 관계 아직 좋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북한이 그 경제력, 잠재력 그것을 다 그 위를 놓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닷새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쏘자 이번에는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아직 그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들으셔서 아마 느끼시는 대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약간 좀 좀 강화됐다. 입장이
네.
좀 강하다 이런 것을 이제
네네.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온 이제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쨌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으려고 그러는데
네네.
이렇게 닷새 만에 일주일 안에 두 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 거 봐서는
네.
이게 좀 내가 좀 그 협상하려고 해도 좀 이게 힘들지 않겠나 그런 입장을 이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는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 또 존 볼튼 보좌관
네.
이런 사람들의 아마 그 발언이 나와야 좀 저희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그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좀 강해졌다?
예, 4일 미사일 발사했을 때보다 9일 이후에 그 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좀 더 좀 그 뭐랄까요? 단호한 그런 발언들이
네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이 경고라는 표현을
네.
이제 두 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쏜 그날 취임 만 두 돌을 기념해서
네.
그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 대담을 이제 준비하고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미사일 발사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만 그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는
네.
비핵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겼을 것이다. 또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좀 더 강력하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북한의 두 번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기자, 유럽 순방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1차 그 북한이 그 무력 시위를 했을 때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그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유럽 순방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독일, 영국 또 그린랜드 이런 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그 유럽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9일 날 그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또 이란 관련 그 대책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정을 중단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틀림없이 아마 요새 그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베네수엘라
네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 백악관 또 국무부에서 아마 그 일종의 그 대책회의 이런 것이 열릴 거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틀림없이 여기서 이제 참석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아마 월요일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까지 미국 정부 관료들 또 여러 뭐 의원들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 최은기 기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기조를 엿볼 만한 그 발언들을 네. 좀 찾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혹은 그 어떤 톤 정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들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백악관 반응은 그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8일에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부 쪽 반응을 좀 보면요. 앞서
네.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반응은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본을 들러서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네.
10일까지인데 여기에서 북한과 협상의 문은 계속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은 북한이 9일날 미사일 발사를 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방부 쪽 발언을 보면요. 셰너인 국방장관 대행 사실 이제 그 9일날 그 장관으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 장관이 되는데
네.
공식 지명을 받은 이후에 기자들에게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 우리의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을 한 번 더 그
네.
확인한 거고요. 다만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방부는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최영기 기자. 이 북한이 4일에 이어 닷새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북한이 그 행태도 그렇고요. 또 지난번 1, 2차 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1차 때는 제일 많이 날아간 게 한 200km 날아갔고요. 2차 9일날 발사 때는 많이 날아간 게 이제 400km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는 아니면서 어쨌든 사거리는 조금씩 지금 늘어난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의 그 과거 행태를 보면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수위를 올려가면서 이제 압박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여기서 그 중장거리는 이제 발사하면 큰 문제 될 텐데 북한이 그 정도의 그 도발을 계속할까 아니면 형태를
네.
바꿔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그 대남 압박을 할지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정작 북한은 자신들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앞서서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이게 뭐 자위적인 차원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원론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홍기 기자가 그 말미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북한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네.
앞으로 이 두 번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떤 그 추가 도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걸 봐야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앞서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네.
북한 협상을 둘러싼 국면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표현과 동시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초조함도
네.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관한 자세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식량 지원 문제는 최근 유엔 기구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유엔 산하 기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식량 농업 기구가 있고요. 세계 식량 계획이 있는데요. 공동으로 그 최근에 그 북한에 가서 그 북한의 그 식량 사정을 이제 그 살펴봤는데요.
네.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그 북한의 그 곡물 수확이 그 최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 그 40%에 해당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아 사태를 면하려면 북한이 약 136만 톤의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물론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보고서의 신빙성 문제인데 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그 국제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언론 입장에서도요, 북한이 어떤 다른 나라들처럼 그 국내적인 여러 경제나 식량 현안을 투명하게 지표나 자료를 통해서 공개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도 이런 어느 정도 그 대외 신인도가 있는 기구들의 보고서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그 WFP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요.
네.
2013년에 비해 방문지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 WFP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전 지역을 둘러보고 그 이런 보고서를 낸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작은
그 일부 지역만.
예, 일부 지역만 봤다 이런 지적인데요. 근데 이제 WFP는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에도 가서 현장 실사를 했고 4월에도 현장 실사를 했다.
네.
그리고 또 그 모두 179개 가구를 방문해서 식량 상황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보는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 정도의 표본이면 북한의 전체적인 식량난을 가늠할 수 있을지 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일단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네.
상황이 좋지 않다 정도의 흐름은 읽을 수 있을 네, 것
맞지
같습니다.
않나. 예. 최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고서의 신빙성 문제.
네, 일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은 지금 배급제도가 이제 전체 주민 중에 한 30%만 지금 받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한 70%는 전부 다 지금 장마당에 의존해서 그 식량 배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이렇게 식량 사정이 그 힘들다,
네,
식량 난이다 이렇게 얘기되려면 당장 그 시장에 그 쌀값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네, 네.
쭉 지금 봄부터 그 사례를 보면요. 지금 킬로그램당 4,000원 선으로 큰 저 그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요번에 그 국제 유엔기구가 가서 이제 들여다본 건 사실이지만 그 자세히 그 앞뒤를 보면은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지역만 가서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제대로 그런 의구심이 없다고 하려면은
네.
FAO 그 담당관들이 가서 나는 강원도 저쪽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네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북한이 사전에 그 지정한 곳을 가보고 또 북한이 자체로 만든 일종의 통계 자료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추산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100% 신빙할 수 없다 이런
네.
그 일부 그 견해도 있습니다.
네, 최 기자 그런데 이 북한은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래 곡물 생산량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로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북한이 그 90년대 말에 그 고난의 행군에서 그야말로 이제 수십만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그 2012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 분조제, 포전 담당제 이런 것을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곡물 생산이 꾸준히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대 한 300만 톤 정도밖에는 생산을 못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약 400만 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0만 톤 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지금 2018년 작년도에 이제 다시 좀 한 100만 톤 정도 줄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온 겁니다.
100만 톤 가까이 줄은 이유 박형주 기자가 설명을 해볼까요?
네, 북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농업이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현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제대식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네.
말은 즉슨 어떤 외부 환경이나 구조적 요인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날씨인데요.
네.
2018년도에 북한에 굉장히 가뭄하고 폭염이 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북한의 옥수수, 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작목 중에 하나인데 콩을 포함해서
네.
이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 어떤 기후적인
네.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어떤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농업 환경이 그 작황 재배 환경이 더욱더 취약해졌을
네.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이 금보다 쌀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원기 기자, 이 말은 바로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하나의 신호, 그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신문이 그 정론 이런 걸 내서 그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달 3일에는 그 삿 땅을 찾아서 그 경지 면적을 늘리자 이런 제목의 그 사설을 내기도 했고요. 또 북한 외교관이 그 예를 들어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같은 경우 식량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어쨌든 식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난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박 기자, 여기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사실 전화 통화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였을 텐데 한국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식량 지원 문제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그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한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경협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하지만 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 등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문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I'm fin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그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은 8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라면서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간섭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의 이 말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이러면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지 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긍정적인 입장, 그것이 그 시기적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샌더스 대변인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비핵화를 원하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서 그게 개의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대북 그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다 이런 그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 KBS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은 대화와 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국내 여론도 나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힘들게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형수 기자, 한국 내 여론 뭐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발사하면서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주기는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당에서는 이 식량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통일부는 10일 다시 한번 그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하면서 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정부가 계속 그 대북 식량 지원의 목적을 인도적 지원이다라는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WFP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WFP도 정치 문제와 인도적 지원 그 사안은 연계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글쎄요. 그 한국 정부의 방침대로 시기는 조절이 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네, 박형주 기자, 이 일본 정부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까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본은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9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는 본래 국민의 복리 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인데,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랄까 좀 네. 얄미운 그런 그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끝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 기자, 식량 지원 문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한 절반 가량은 그 북한이 하게 달렸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뭐 두 번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종의 무력 시위를 이제 연달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발언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오고 그야말로 좀 대화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 인도적 식량 지원이 이제 뭐 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두 차례 그 무력 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위를 높여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무슨 무력 그 시위를 또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식량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앞으로 그 단순히 식량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 이거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북한이 4일에 이어 9일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또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현기 기자, 박형주 기자, 또 진행의 저 이은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입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미국적인 문화는 무엇인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미국을 살펴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세계를 움직이는 돈, 미국 돈 달러.
The greatest city in the whole world. Start spreading the news. I'm leaving today.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미국을 떠올리게 하는 유명한 도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면 바로 이 도시, 수도 워싱턴 DC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 대서양으로 흐르는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버지니아주와 만나고 도시의 위와 아래로 메릴랜드주가 이어지는 곳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The greatest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e world.
That's right. The US Capitol building. Let's show you where it is.
세계 정치의 중심. 미국의 상징이기도 한 하얀 돔 양식의 국회의사당. 미국의 대통령이 일하고 살고 있는 백악관이 바로 워싱턴 DC에 있고요. 워싱턴 DC의 동쪽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기념탑, 도시의 서쪽 끝에 자리한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 공간, 내셔널몰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비행기로 13시간, 중국 베이징에서는 15시간 거리의 워싱턴 DC. 박물관을 구경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워싱턴 DC는 박물관 도시, 기념관 도시입니다.
I love to visit the 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I've been coming here ever since I was little and I never get tired of it.
There's so much to see and do. We'll help you make the most of your visit.
특별한 주제로 조성된 일정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 박물관도 많지만 스미소니언 협회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열려있는 19개의 박물관을 살펴보는 것이 워싱턴 DC를 여행하는 특별한 매력인데요. 미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현대미술부터 아메리칸 원주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 또 미국의 자동차, 철도, 화폐, 우표, 건축, 이런 주제의 박물관을 구경하는 데만도 일주일이 넘게 걸릴 정도로 아주 다양한 박물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계획도시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수도였던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건설한 평양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도시입니다. 다른 인근 도시에 비해서 고층 빌딩이 없는 것이 워싱턴 DC의 특징인데 연방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169m 높이의 조지 워싱턴 기념탑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싱턴 DC, 워싱턴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컬럼비아의 땅이라는 뜻이고요. 이 컬럼비아는 미국, 아메리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50개 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별 행정구로 7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American farmers could receive up to $12 billion in emergency relief amid tariffs.
Today that a weaker US dollar will help narrow the nation's trade gap.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돈, 바로 미국의 화폐, 달러입니다. 유럽연합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있지만 북한에서도 통용된다는 미국의 달러화는 세계의 기준통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달러화를 직접 보거나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기도 똑같고 색감도 비슷한, 그래서 얼마짜리인지 그 액면가와 화폐 인물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의 달러화죠. 모두 6개 종류입니다. 1달러, 5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널리 통용되기보다는 지갑 속에 좀 고이 간직하는 사람이 많다는 미국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선물 받은 뒤에 모나코 왕국의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로 또 행운의 달러라고도 불리는 2달러짜리 지폐도 있습니다. 자, 동전,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은근 무게감을 주는 미국의 동전은 크기와 색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이 있고요. 어쩌다가 가끔 손에 쥐게 되는 귀한 50센트짜리 동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장난하면서 동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동전에 붙여진 별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센트짜리 동전에는 페니, 5센트는 니켈, 10센트는 다임, 25센트는 100의 4분의 1이라는 의미를 담은 쿼터라고 부릅니다. 지폐와 동전에도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 특히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1센트 동전과 5달러 지폐는 남북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한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새겨져 있습니다. 5센트 동전, 2달러 지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세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0센트 동전에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25센트 동전과 1달러 지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10달러 지폐 인물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지폐에는 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 100달러 지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던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지폐 뒷면에는 미국의 공식 표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뜻의 In God We Trust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조성민이었습니다.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Bye-bye.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뷰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합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가 어제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토는 이날 오전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된 후 오후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와이즈 어니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와이즈 어니스토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 선박은 현재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토호가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령 사모아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서 와이즈 어니스토호의 정박지로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주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후 선박이 이동할 예정이라면서 선박의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주에 걸쳐 이날 사모아에 도착한 YG 어니스토는 북한이 보유한 화물선 가운데 가장 큰 것의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14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13일 러시아에 도착해서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들과 미국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이어 14일 흑해 연안 휴양도시인 소치로 이동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동이 양측 간의 10개월 만의 고위급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이란 핵 문제, 베네수엘라 사태, 시리아 내전, 또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무장 테러 집단에 억류됐다 구출된 인질들이 어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는 9일 밤에서 12일 새벽 구출 작전을 벌여서 프랑스인 남성 2명과 미국 여성, 한국 여성 등 모두 4명을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대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인 2명과 한국인 여성은 11일 오후 프랑스 정부 전용기 편으로 파리 근교의 군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이브 루드리앙 외무장관 등이 활주로에서 이들을 직접 맞았습니다. 28일 동안 인질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60대의 미국 여성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질들의 성공적인 구출에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이 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40대의 한국인 여성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정부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에 귀국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인 인도 총선 6차 일정이 12일 7개 주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번 6차 투표는 수도 뉴델리를 포함해서 웨스트 벵골, 하리아나주 등 7개 선거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인도 당국은 경찰 병력 6만 명을 배치해서 치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에는 특히 인도 국내외에서 치안이 우려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막을 올린 인도 총선은 오는 19일까지 한 달 넘게 전국에 걸쳐서 7차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 국민당이 주도하는 국민민주연합과 야권여답인 통일진보연합이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간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는 6,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상원의원의 절반인 12명과 300명가량의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18,000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상원 후보들 가운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는 11명이 안정권에 들어갔으며 야권 후보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역 단위 투표 결과는 이르면 24시간 후 늦어도 72시간 안에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원의 선거 결과 발표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어제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카를로스 베키오 미국 주재 특사에게 즉시 미군 남부사령부와 접촉해서 협력 문제에 관련해 직접 소통을 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군사 개입이 아닌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와 러시아가 이미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